2015년 2월 1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계절과 또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려는 작은 여우들을 잡지 않고서는 사랑과 기쁨의 포도원이 망쳐지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은밀히 찾아오는 작은 여우들을 발견하고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완독,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다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미국의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도 굉장히 많은 그 수가 신학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을 다 완독하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신자라고 합니다. 즉 믿는 자, believer,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하게 절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초월자가 있고 절대자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어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할 때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영어로 하면 Revelation이라고 하는 거죠. Revelation이 뭡니까? 그러니까 reveal, 뭔가를 드러내다라고 하는 것의 명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reveal, 나타내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잘 읽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믿음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마다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우리 묵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꼭 성경을 한 번은 완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두 번, 세 번 읽으면 좋죠. 하지만 적어도 한 번은 내가 꼭 읽겠다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뭐든지 좀 우리가, 바이트 사이즈로, 막 아무리 큰 그런 그 목표라도 잘게 잘게 나눌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룰 수가 있거든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은 얼마에 한 번을 끝날 수 있는지 아시나요? 하루에 10장씩 성경, 신약 성경만 읽게 되면은 한 달이면은 신약 성경을 한 번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죠. 내가 일단 신약부터 완독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하루에 10장 좀 많을 수 있지만 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10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좀 벅차다. 다섯 장씩 읽으면 몇 달? 두 달이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루에 25장씩 읽으면은 두 달이면은 완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루에 25장이면 두 달이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다섯 장씩 읽으면 얼마나 걸리죠? 5분의 1이니까 다섯 배 하면 10달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하루에 다섯 장씩 성경을 읽으면은 10달이면은 읽겠구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읽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만 하면은 하루에 한 다섯 장씩만 읽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어떨 때, 뭐 아플 때, 뭐 바쁠 때,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치면은 1년이면은 충분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읽으면은 요 정도 목표를 이룰 수 있겠구나. 알 수 있으면 훨씬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각자마다 성경을 읽으시는 스케줄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주보에 껴드리는 성경, 이제 이거는 사실 하루에 두 장씩입니다. 어쩌다가 세 장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따로 좀 읽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일날 같이 좀 공부하고 나누는 것들은 따로 읽으시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얘기 나누기가 좀 어렵고요.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씩 좀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아, 이거 좀 감춰줬으면 좋겠다 싶은 적나라한 치부까지도, 정말 부끄러운 죄악까지도 막 드러냅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에 대한, 야곱에 대한, 다윗에 대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충격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영웅시하기 위해서는 좀 부끄러운 건 감춰줘야 되는데 성경은 그러질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싶을 만큼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 아가서만 하더라도요,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는 꽤나 놀라게 되고 또 의아해 할 만한 본문입니다. 이게 뭐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도 되나 싶은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막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그런 막 진한 애정 행각들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요. 막 유방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되나 싶을 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아가서에 대한 관심이 막 커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예, 완독하셔도 좋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좀 낯뜨거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또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가서를 영어로 보면은 Song of Song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와 무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아가서만 가지고 사실 설교하기에는요, 한 번의 설교로 좀 부족합니다. 한 몇 달 정도 이걸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할 만큼 너무 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또 뭐 이렇게 대충 살펴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이 두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그런 사랑,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된 교회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굉장히 무섭고 엄격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지 막 살펴보고 계시다가 딱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에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을 때 딱 등장해가지고 그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처럼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의 삶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예수 열심히 믿는 저 집사님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혹은 유명한 저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의 이런 사소한 모습까지 이 삶의 순간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 거기에는 무관심한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막 사랑에 빠진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자를 쫄쫄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 여자와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처럼 다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또한 정말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아가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언급할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데 막 그 기억나 이게 좀 그려지십니까? 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거죠. 너무 기쁠 때 막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자연스럽게 터쳐나오는 그런 막 모습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노래 부르신 하나님이 그려지십니까? 막 어떤 로맨틱한 남자만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너무 기쁜 나머지 노래를 막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나머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막 사랑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 떠올라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신가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모습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계명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만족과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차 넘쳐오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데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막 즐거워하는 것.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이거는 연인에 대한 관계가 더 맞는 모습입니다. 막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막 즐거워하는 것, 그 사람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사랑의 감격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이 생각나십니까? 막 하늘도 달라 보이고 구름도 달라 보이고 막 나무도 막 생명력 있게 보이고, 저는 막 그랬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야 여기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하늘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만큼 너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한 분을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 이야기가 뉴욕에서 잘 나가셨대요. 잘 나가셨는데 거기서 하시던 게 쫄딱 망하고는 이쪽으로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망한 것이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비단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오게 된 것이, 또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이, 오레곤으로 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왜?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의 계절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계절, 이런 사랑의 계절을 지금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은 그런 경험을 예전에 누렸는데 지금은 좀 덜 누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좀 정말 무서운 분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분이지 뭐 사랑을 나누고 뭐 즐거워하고 누리고 아 이런 관계 나는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앞으로 꼭 그런 사랑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사기 15장에도 보면은 삼손이 여우 한 300마리 잡아다가 꼬리 묶어가지고 불 붙여서 이렇게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우들이 포도원에 땅을 파고 구멍을 만들고 그 포도 줄기를 갉아 먹어서 포도밭을 망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포도원에 꽃이 피는 때가 되면은 이 여우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고 해요. 이 계절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때에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망치는 여우들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좀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게 만들고요, 그냥 적절한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혹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게 막 방해를 하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고 경험하고 막 감격스러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기쁨과 사랑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이 방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아주 큰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그런 핍박이나 회방이라기보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곰이 나타나가지고 막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우, 그것도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포도원을 망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그런 표현들이 더뎌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런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작은 여우는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게으름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분주하게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오는 열심이라면은 그것은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막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내가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만 막 분주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게으름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것이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거룩한 삶의 목표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더 편하고 더 유익하고 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삶. 그 삶이 아무리 바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으른 삶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입니다. 하지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는요, 이 포도원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이가 뭐라고요? 영어로 하면 힌지 아니겠습니까? 그 돌적이를 통해 중심으로 문이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 돕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하기 싫고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서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의미 없는 반복적인 삶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것 또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게으름은요, 도전이 없는 삶입니다. 편안한 삶입니다. 내가 익숙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죠. 내가 편하니까, 내가 익숙하니까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싫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려운 것, 해가 되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해오던 방식이 아닌 것은 다 싫습니다. 그냥 나만의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과 더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저 내가 도움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혹은 이거 안 하면 내가 벌받지 않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 또한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은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게으르다는 것, 게으름이라는 거죠.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웃음이 나요. 막 게으르니까 막 변명을 하는데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내가 찢겨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당한다는 거죠. 변명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핑계로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런 게으름의 모습이 있다면 이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두 번째 여우는요, 비판 혹은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지성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자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적인 사고, 분석하는 사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우리의 어떤 죄된 속성을 포장하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변명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오고 경험한 그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 우주상에서 하나님보다 저에게 더 친절한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만큼 친절한 분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보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나의 약점과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뭐 조금 잘한 거 조금 기특한 생각을 한 거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막 칭찬해 주시고 막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은 없고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네, 좀 위험한데, 얘 이러다가 굉장히 교만해지겠는데 이러면서 야단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지만 지금 내가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모습을 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과정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아직 이런 모습이 아닌데 이런 모습이 안 됐다고 막 야단치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함께 바꾸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 참아주시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지적해 준 사람인가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한심하고 정말 모자란 인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줬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 내가 번번이 넘어지더라도 그때마다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셨죠. 이 모습, 이 꼬라지인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거기에 감격해서 우리가 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강한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걸 제 어떤 약간 신조같이 삼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뭔가 분명하게 책망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난 결코 하지 않겠다. 이걸 마음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책망과 지적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죠.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살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랑의 마음 없이 그저 판단을 위한 판단, 지적을 위한 지적,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부족한 것, 실수와 잘못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 여기에는요 특별한 은사나 뭐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 속에서, 또한 모든 사람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떨 때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포도원과 내 포도원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가장 풍성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또 12절 13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하는 것이 그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꾸어 가는 포도원은 오직 나에게만 허락된 유일하고도 가장 풍성한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딜해 가시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한심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가꾸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차 뒤에 범퍼 스티커에 그걸 봤습니다. 보통은 뭐 초보 운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사투리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보니까 답답하지 얘. 지는 미치겠심더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요 답답해 보이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본인은 정작 미쳐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친절하고 세심하게 인도해 가시면서 그 사랑의 포도원을 가꾸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과 판단은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비판으로 나 또한 헤아림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의 잣대에 나도 동일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포도원들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은요, 주님과 내가 가꾸어 가는 것이고, 그 포도원은 사랑의 포도원이고, 기쁨의 포도원입니다. 그 사랑의 계절, 또 주님과 함께 가꾸어 나가는 또 누리는 포도원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망치고 해치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뭐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요 TV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나의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여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의 포도원이 훼손될 수 있다면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 사랑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사랑의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미스티 에드워즈의 I am yours입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한없는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깨어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It's been a long time and I'm hungry, so I wait in the stillness again, and I wait in the quiet again. For when I heard your voice, and when you said my name, when I heard your voice, my you said my name, when I heard your voice, my heart yearn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my heart yearn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you said my name, when I heard your voice, my heart it yearn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my heart it yearn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it's been a long time.